이 세상에 우연한 일이란 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연히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고, 우연히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크고 길게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잘 깨닫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생각이어야 한다고 봐요. 기독교 전도의 역사를 보시면 1세기에서부터 3세기까지는 이스라엘과 소아시아 지방과 유럽의 남부 일부 지방의 전도가 되었고, 3세기 지나서부터는 복음이 유럽의 북쪽으로 전해지기 시작해서 500년대와 600년대가 되면 지금의 독일 또 프랑스 이런 지역에 활발하게 전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800년쯤 되었을 때 북유럽, 지금의 스칸디나비아 반도나 소위 바이킹족들이 근거를 가지고 있는 북유럽 쪽으로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해서 거기에 교회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1200년대가 되어서야 동방으로, 동쪽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전도가 시작되게 되어서 지금의 페르시아, 즉 이란이든지 또는 중국이든지 이런 쪽으로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했다라고 대체로 교회 역사가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렇게 전도가 이어지게 된 과정 속에 교회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되어진 경우보다는 우연하게 한두 사람이 그 지역에 가서 거주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었던 역사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 아일랜드 지방에 전도했던 사람은 성 패트릭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젊은 시절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프랑스로 망명을 와가지고 도망을 와서 그 프랑스에 도망 와서 거울 지방에서 농장에서 돼지를 치던 인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 뜨거운 가슴을 안고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 지금 아일랜드 교회의 시조가 되어 있죠. 그런데 또이 북유럽 쪽으로 복음이 전거된 것은 더 은혜로운 역사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최초의 북유럽에서 전도한 사람이 바이킹족들이 남부유럽에 와서 사람 양민들을 많이 잡아갔는데, 그렇게 잡혀간 사람 중에 한 모녀가 있었습니다. 이 모녀가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극진히 하면서 그때부터 이 바이킹족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해서 이 북유럽이 복음화되었는데, 지금 북유럽, 남유럽 전체적으로 기독교의 열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식어지고 있지만, 이 북유럽은 강력하게 칼빈주의 교회들이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은 굉장히 칼빈주의 교회들이고, 그 이외 여러 나라들은 루터파 교회들이 왕성한데, 대체적으로 세계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지금까지도 잘 감당해내는 그런 나라들이 다 되어 있는데, 그 복음 전의 시초가 바이킹족들에게 잡혀갔던 한 모녀로부터 이 복음 전도가 시작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멀쩡히 자기 집에서 잘 살다가 바이킹족들이 어느 날 쳐들어와서 그 모녀를 잡아갔을 때 얼마나 기구한 운명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절망적인 환경 속에 지내놨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다. 그 속에 그 지역 전체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긴 예정과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나아만이라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나병 환자 고침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은혜로운 사건의 시작도 전쟁 때 포로로 잡혀갔던 한 소녀의 말 한마디로부터 이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과 북쪽으로 국경을 접해 있으면서 늘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잦았습니다.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기도, 어떤 때는 아람이기도 하고, 영토를 빼앗았다, 빼앗겼다, 이런 일들이 늘 반복되면서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서로 포로를 잡아가기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포로를 잡혀간 사람들을 그 땅에 정착시켜서 그 사람들 촌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두 나라 사이에 자주 이루어지게 됐는데 이한 번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간 한 소녀가 나만이라는 군대 장관의 집에서 그 여주인을 시종드는 노예가 됐던 거죠. 근데 자기 주인 나만이 나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모시고 있던 안주인에게 소개를 합니다. 제가 살던 이스라엘 나라 사마리아에 가면 유명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계신데 그 선지자를 한번 만나보시면 주인의 나병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참 능력이 많은 분입니다 하고 좋은 말로 많이 소개를 했겠죠. 그렇게 해서 나만이 왕의 친서를 들고 이스라엘로 병 고치기 위해서 찾아온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사시한 일의 오묘한 섭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나만이 나병에서 치유되는 사건이 생겼고, 그리고 그 후로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 평화가 왔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가서 그렇게 죽을 병을 고치고 살아서 돌아왔는데, 그 고마운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침공하는 일 앞장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오랫동안 이두 나라 사이에 우호적인 관계가 잘 형성되는데, 그리고 우호적인 관계가 잘 형성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건진받았겠습니까? 계속 전쟁을 했더라면 엄청난 희생이 있었을 터인데, 많은 사람이 평화를 얻었고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한 사람의 우연한 말 한마디가 만들어낸 역사의 결과가 매우 크다. 그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처해 있든지 간에 어떤 처지에 우리가 전락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바뀌어진 운명이나 환경에 너무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기 시작하면, 그렇게 된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늘 드러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늘 있어서 오늘의 처지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않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나이 40대였을 때 애굽에서 추방당하지 않습니까?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되죠. 일설에는 애굽에서 궁중생활 40년을 하면서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소개했지만, 애굽에서의 모세가 궁중생활 40년 하는 동안 대단히 출중한 능력을 갖추어서 애굽 사람들의 모든 학문과 말에 능숙한 자가 되었다. 애굽 사람들의 나오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승에는 심지어 이 모세가 차기의 왕위 계승권을 두고 권력투쟁을 했을 만큼 그가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아주 출중한 지혜를 드러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인기 좋은 차세대 정치 지도자처럼, 그냥 말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떠오르는 태양처럼 그런 존재로 인식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나서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신세가 전락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됐겠어요. 사람이 참 견디기 힘든 것이 신분의 급전직하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신분이 그렇게 급전직하해서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고 멸시를 받고 그런 처지로 전락하면 그 공허감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 모세가 예를 들어 지나간 날 애굽에서 잘 나가던 때만 기억하고 지금 처지를 비관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복수의 칼을 갈고 그렇게 세월을 보냈더라면 아마 그가 제명에 살지도 못했을 겁니다. 화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든지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하고, 언젠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내게도 인생의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 한 번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 믿고 때를 기다리는데, 그때가 그에게 나중에 나이 80세대가 되어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잘 준비된 하나님의 그릇은 하나님이 왜 버리시겠습니까? 그렇게 잘 훈련된 사람을 하나님이 왜 외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를 가장 소중한 역사인물로 사용해 주십니다. 이 소녀가 포로를 잡혀갔을 때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더 이상 여기에 포로를 잡혀와서 노예가 됐는데 어머니 아버지 다 떠나고 형제들 다 떠나고 낯선 사람 천지 이 그 구덩이 속에서 어떻게 살지 막막했고 매일처럼 어머니 아버지 그리워하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번 서시는 거예요. 그런 한번 서셨던 하나님의 쓰임에 적절하게 쓰여진 것 때문에 이 소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이 전쟁에 참여해서 건진받게 하는 나만 한 사람이 병고침 받은 게 문제가 아니겠죠. 그 한 사람 병고침 받은 사건 통해서 두 나라의 평화가 당분간 유지되고 그것 때문에 전쟁에 나가야 될 사람이 가사를 돌볼 수가 있고 나가 죽어야 될 사람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이런 걸 생각하면 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도 언제쯤 재고실을 할까 하고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장 소중히 하나님께 쓰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믿음 가지고 인내하고 소망 중에 견뎌내면서 하나님께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든든히 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녀 한 사람이 이렇게 역사를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하신 데는 정말 신묘막책에서 우리가 사람의 지혜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굉장히 그 나라에서는 소중한 사람이었고 맹장으로 통했던 사람인데 왕의 친서를 들고 이스라엘로 찾아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내놓습니다. 그 친서를 보니까 아람 왕이 보낸 친서의 내용이 내가 내 신한 사람을 이스라엘 당신에게 보낼 터이니 당신 이 사람을 나병을 고쳐서 돌려보내 주시오라는 내용입니다. 그 편지를 받아보고서는 이 이스라엘 왕이 기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사람의 나병을 고치겠느냐? 내가 그런 재주가 있으면 이 나라 이 땅에 나병 환자가 왜 있겠냐? 그 땅에도 나병 환자가 많은데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고치겠다고 이렇게 이런 편지를 보내서 그 무서운 나만 장군을 병고쳐라고 내게 보냈니? 이건 틀림없이 시비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다. 내가 고쳐서 돌려보내지 못하면 그것이 빌미가 돼서 우리를 침공에 들어오기 위한 전쟁을 시도하기 위한 시비거리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냐? 그렇게 또 왕은 오해를 하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는 일에 굉장히 저해되는 요소 가운데 한 가지가 사람들의 오해예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내 뜻은 그건 아닌데 저 사람이 나를 오해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웠던 적이 참 많지 않아요? 뭐 가까이 사는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렇고 사회 생활하면서도 그렇고 내가 말을 할 때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이게 와전되고 오해되고 부풀려지고 하면서 관계들이 틀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이런 일들이 허다히 있습니다. 아마 이때 왕이 그렇게 오해하지 말고 자초지종 어떻게 된 것인지 나만 장관을 불러서 잘 캐서 물어보았더라면 사실은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아이가 이런 말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왕궤청에서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사실대로 그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이런 공포심과 불안감과 오해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관계 속에 있어서 사건을 사태를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오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 안에서 이 이스라엘 왕이 오해했던 것처럼 그런 오해가 우리 사이에 없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에게 오해 받아서도 안 되고 내가 남 오해해서도 안 되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큰일 났다 생각해서 옷을 찢고 이 옷을 찢었다는 표현은 극도의 슬픔과 절망감을 나타낼 때 옷을 찢는 것이죠. 그래서 큰일 났다고 하는데 그 소식을 엘리사 선지자가 듣고서는 왕에게 사람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보내서 왜 그러십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십시오 하고 부탁해서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엘리사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뒤에 쭉 내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 내가 왔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일곱 번 목욕하면 나을 테냐 그리 알고 돌아가시오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나아만 장군이 분내었다 그랬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왜 그가 분노했겠습니까? 나 요단강 가서 일곱 번 씻으면 병이 낫는다는데 안 고쳐주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화를 냈겠습니까? 이거 생각해보면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나 당신 도와줄 생각 없으면 그냥 돌아가시오라고 하든지 이미 병이 이미 깊었으니까 이제 뭐 어쩔 수 없다고 말하든지 뭐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낫겠다고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된다고 낫는다고 말해주는데도 왜 화를 내는 겁니까? 여기에 우리가 첫 번째 문제는 오해라는 함정이고 두 번째 문제는 분노라는 함정입니다. 사실은 분노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고쳐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는 것도 아닌데 화를 내는 모습이 우리가 잘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화를 낼 만도 또 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첫째는 이 들려준 야 전혀 말 같지 않는 말이에요.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논리적으로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단강 가서 일곱 번 씻으라고 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강물은 그러면 요단강보다 못하냐. 요단강보다야 우리 강이 훨씬 더 깨끗하고 좋은데 씻으려면 거기 가서 씻지 왜 여기서 씻으라고 하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나병이 고침 받으려면 무슨 특별한 약이 있든지 와서 기도를 해주든지 뭐 어떡하든지 특별한 방법이 뭔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것 없이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는 말을 처방이라고 내놓으니 이 사람이 분노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다 사람의 상식적인 이해의 라인을 타고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식과 아무 관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논리성과 아무 관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살이는 신앙생활이 합리성이 필요하고 논리성이 필요하고 뭐 3단 논법으로 딱딱 맞아떨어져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그런 것이지만 신앙은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라고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의 단계를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단계를 훨씬 초월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때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의 방법을 내 경험 속에 가두시면 안 돼요. 내 경험 속에 하나님의 방법을 가두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아집이지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나만이 기대했던 것처럼 와서 안수해서 고칠 수도 있고 물 발라 고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엘리사 선지가 말한 것처럼 자기 발로 요단강들을 목욕해서도 고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의 범주 안에 하나님을 가둬둘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이상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어리석은 좁은 편협한 신앙생활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한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소녀가 잡혀가는 것을 통해서 나라를 구하는데요. 좀 전에 북유럽에 대한 전도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바이킹족들에게 못되고 사납고 야만적인 바이킹족들에게 모험자가 잡혀갔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린 다 죽었다 이제. 근데 거기서 그 지역 전체를 살리는 계기가 되려면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제가 가끔 후배들이 찾아와서 목회 진로에 대해서 의논을 하거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그런 대답을 잘합니다. 아무도 모른다. 목사 팔자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무도 모른다. 그저 하나님 믿고 오늘에 성실해라.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쓰실 누가 아느냐 그거를.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예정했다고 내 예정대로 내 인생이 되는 겁니까? 목사 인생 그런 겁니까? 제가 목사로 살아보니까 목사는 팔자에 얻는 일도 많이 다가와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계산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내 상상, 내 계산, 내 설계 속에 가두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나만은 그거예요. 자기 경험으로는,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 상식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화를 낸 이유는요, 내 신분의 예우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그래도 아람이라는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그래도 왕의 친서를 가지고 온 사람인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가서 목욕하고 집에 돌아가라? 이게 나를 사람으로 보는 거냐? 우리나라에서 참 병대 중에 하나가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누구긴 누구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런 은행 가서도 잘 대접이 전통처럼 내가 누군지 알아. 교통법 위반하고도 순경이 와서 뭐라고 하면 내가 누군지 알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예우를 한다고 해서 이 나아만은 지금 화가 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서양에 가서 예배당을 보다가 느낀 건데요. 예배당, 그 서양의 유럽에 관광 가시면 많이 교회들 방문하시잖아요. 가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그 교회 보시면서 뭐 느끼신 게 없으세요? 제가 느낀 건요. 서양의 가톨릭 교회나 개신 교회나 어떤 교회든지 바닥이 평평하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계단식으로 우리는 만들기 좋아하는 그런 예배당이 없어요. 그게 옛날 신학자들의 신앙 정신이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그 당시는 건물을 짓는 일에 뭐 규모를 크게 하는 일에 제한이 없던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거기에 문제가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다 그렇게 평평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나만처럼 예우가 내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다 겸손하게 우리가 다 죄인들이고 내가 존경한 하나님의 자녀면 이분도 존경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예수 보배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면 다른 모든 분들도 똑같은 사람들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임재 계시고 내가 질그릇이면 다른 사람도 질그릇이고 내 안에 보배 품었으면 다른 사람의 속에도 하나님의 보배가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특혜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만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좀 더 이런 면에 있어서 나만의 실수를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화를 냈던 것은 엘리사의 이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 고쳐줄 마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는 거죠. 도무지 성의가 없어 보이고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엘리사가 그렇게 나만을 대우한 것은 엘리사 선지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자존심이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그걸 다 끊고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진정성 없다고 봤겠죠. 그래서 화를 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 보시면 12절 끝에 보시면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랬어요. 분노해서 집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곁에 신하들이 잘 권면합니다. 이것보다 더한 일을 하라 그래도 병이 낫는다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죽는 일이 아닌데 한번 해봅시다 하고 그의 분노를 가라앉히면서 잘 권면하는 주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아, 이 남한에 있었던 주변 사람들처럼 우리 역할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극단적으로 지금 진영 논리로 사사건건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 자꾸 칭찬하지 마시고 자꾸 이렇게 갖다 붙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전에 저희 어머니가 늘 저보고 그러셨어요. 뭐 흥정은 붙여도 싸움 말려야 된다나요? 그 늘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랬다. 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그런 정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분노한 사람 남한 곁에서 맞습니다. 가다가 엘리사 죽이고나 갑시다 하고 그 화를 부추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하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이보다 더한 일을 시키면 안 하겠습니까? 아니, 나병 고친다는데요. 그렇게 억지로 달래서 목욕하게 합니다. 그래서 깨끗이 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요단강 물이 나병 치유의 특효약입니까? 그를 낫게 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래전 제가 예루살렘 있을 때 보았는데요. 실로암 연못이라고 있습니다. 먼저 성지순례 가시면 꼭 한번 가보셔야 될 장소인데요. 그 실로암 못에서 한 나병 환자가 그 물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신 한국 교포 성지 순례 오신 분들인데 어느 교회 권사님이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 있던가 봐요. 설명할 틈도 없이 풍덩 그 연못에 들어가더니 막 씻었어요. 눈이 좀 안 좋으셨대요. 그 다음날 아침 어떻게 됐겠습니까? 눈을 뜰 수 없게 퉁퉁 부어가지고 나오셨어요. 거기에 온갖 국제 세균이 다 떨어져 있는데 아프리카 사람부터 서양 사람까지 온갖 사람 다 다녀간 곳인데 그걸 가지고 눈을 씻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실로암 못에 물이 눈 뜨는 약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눈을 뜨게 했을 뿐입니다. 요단강물에 무슨 나병 고치는 특효약이 나타나 무슨 성분이 있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말한 것처럼 요단강 강물이야 자기들 나라 강물보다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수질이. 그래도 낫게 한 것은 자기의 상식이나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에 대한 예우나 모든 생각을 다 접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오로지 이 말씀들 일곱 번 하나가 일곱 번 씻고 하는 이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의 자세를 보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낫게 하시는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가장 최선의 인생 승리의 길인 것을 생각하고 늘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꼭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삭의 이야기가 짧게 나오는데요. 이삭을 보면 이삭의 삶에 대한 내용의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 많잖아요.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도 많잖아요. 손자 요셉 이야기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는 별 사건이 없어요. 근데 별 사건이 없는데 별 사건 없었던 얘기는 비교적 순탄하게 살았다는 거죠. 흔히 우리가 아이고 내가 살아온 이야기 다 쓰려면 소설 12권도 모자란다 그런 분들에게 인생 굴곡이 많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삭이 그렇게 굴곡 많지 않은 삶을 살게 된 방법이 뭐였겠습니까?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절대 화를 안 냈어요. 우물을 파면 벌레자 사람들로서 뺏어갑니다. 또 세금을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로서 메꿔버립니다. 농지를 개발해서 농사 지을만 하면 나가라고 그럽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삭은 혈기로 대응하거나 분노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 딴 곳에 가서 파면 되지 또 딴 곳에 갑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가 거부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못 살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 주실 줄 믿고 한순간의 승리보다도 평화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늘 혈기왕성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날마다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